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한반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55분쯤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이는 약 8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은 고도 200km를 유지한 채 동해상의 일본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어 오전 6시 17분쯤 미사일로 추정되는 항적이 추가로 레이더망에 포착됐다가 고도 17km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며 이 미사일은 발사 직후 공중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미한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 종료일에 맞춰 이뤄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필리핀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를 장악한 4년 전부터 그곳에 추가 매립지 조성에 나설지 여부를 주목해왔다고 미군 고위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미군이 스프레틀리 군도 북부 해역의 스카보로 암초 주변 중국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곳은 필리핀 수빅만 기지에서 서쪽으로 200km가량 떨어져 있으며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이 빚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리처드슨 참모총장은 중국 선박의 활동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중국이 이곳에 새로운 매립지를 조성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슨 참모총장은 그러면서 필리핀이 제소한 국제중재위원회의 결정이 곧 발표되면 중국은 남중국해 무역 해상로에 대해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선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처드슨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자체 해양 순찰을 벌일 당시 남중국해 군사화에 대해 중국을 비난한 것은 위선이었다며 그 같은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시리아 내 쿠르드족이 어제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북부 지역을 사실상 연방 자치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쿠르드족 관리 200여 명은 최근 시리아 북동부 하사카주 리메일란 지역에 모여 회의를 열고 연방제 자치정부 추진에 관해 합의했습니다. 쿠르드족은 이날 인터넷에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민주주의 시리아는 공존과 형제관계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리아 정부와 반정구축 모두 크게 반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시리아 등을 탈출한 이민자들을 터키로 되돌려 보내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유럽연합은 그리스에서 망명 신청 자격을 얻지 못한 이민자들을 터키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반면 자격이 되는 수만 명의 난민들에 대해서는 정착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미 300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있는 터키는 이번 합의로 유럽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며 앞으로 터키의 유럽연합 회원 가입 문제와 터키인들에 대한 비자 면제 논의가 한층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일부 인권단체들은 이번 합의가 전쟁과 기근, 테러를 피해 탈출한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에서의 주요 전투 활동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군 대변인은 어제 AP통신에 예멘 정부군을 위한 연합군의 공중 지원과 예멘군 육성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연합군의 목표는 예멘 전역에서 테러에 맞서 싸우고 법과 질서를 집행할 수 있는 육군과 보안군을 갖춘 강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 주도 아랍연합군은 지난 1년간 예멘의 후티 반군을 겨냥해 공습작전을 벌여왔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인접국 니제르에서 무장괴한들이 보안군을 공격해 경찰관 3명이 숨졌습니다. 니제르 국방부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오토바이와 트럭을 탄 무장괴한들이 국경지역의 보안군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니제르에서는 하루 전에도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방위군 병사 3명이 부상했으며 군당국은 공격범 5명을 사살했습니다. 니제르 당국은 이들이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 소속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한반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로즈 고테멜러 군비통제 국제안보담당 차관이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미 백악관의 조시어니스트 대변인은 새로운 대북 제재가 북한 정부뿐 아니라 북한 집권층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this will apply additional pressure not just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but also to the ruling elite in North Korea.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한반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핵능력 고도화 시험을 지시한 데 따라 도발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8일 새벽 5시 55분쯤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고 약 8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은 고도 200km를 유지했고 동해상의 일본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아침 6시 17분쯤 미사일로 추정되는 항적이 추가로 레이더망에 포착됐다가 고도 17km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미사일은 발사 직후 공중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미한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 종료일에 맞춰 감행됐고 지난 10일 스커드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 8일 만에 또다시 발사한 겁니다. 또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2014년 3월 이후 2년 만입니다. 북한이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을 연거푸 발사한 것은 핵탄두를 소형화, 규격화한 데 성공했다는 주장에 이어 미사일의 핵탄두 탑재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노동미사일의 경우 탄두 중량이 700kg 정도에서 핵탄두를 소형화한다면 탑재가 가능합니다. 문상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실험과 핵탄두 장착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이행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진척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의 지시로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험 발사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게 우리 이제 공식적인 판단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또 노동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1300km인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물론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정영태 박사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단순한 무력 시위를 넘어 핵미사일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013년의 경우 예를 들면 다양한 그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거나 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위협을 했죠. 그때 수준은 핵미사일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핵전투라고 하면서 했지만 이제는 핵미사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다 더 이제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그것을 보다 더 현실화 시켜나간다.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죠.
정 박사는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이 노동미사일이라면 실제 날아간 거리가 최대 사거리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에서 발사 각도를 높여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시험했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중거리 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은 대기권 재진입 때 발생하는 열이나 진동 등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동미사일로 재진입 기술을 시험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핵탄두 폭발 실험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탄두에 핵물질을 뺀 기폭장치만 설치하고 탄두 폭발 실험을 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발사가 핵탄두 폭발 실험이었다고 하면 북한으로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개발한 것으로 선전을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압력, 압박을 가중시킬 가능성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됩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런 엇갈린 관측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에 중대한 위협 행위라며 군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또 북한이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던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감시와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중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보도를 봤다면서 한반도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역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대한 확고한 방어 의지를 갖고 있다며 역내 동맹국, 동방국들과 계속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빌 어번 미 국방부 대변인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북한의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반영된 국제사회의 총의를 무시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북한의 행동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안보리 차원의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전방위적 압박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안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이어 모든 관련 국가가 한반도 긴장 상황이 더욱 상승하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군이 개발 중인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SAM이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에 성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지난 1월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개발 단계에 있는 MSAM으로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모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한국군이 MSAM으로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첫 시험이 성공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다만 이번 요격 시험이 정식 시험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탄도미사일 요격용 MSAM의 운용 적합성을 평가할 단계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로즈 고테멜러 군비통제 국제안보담당 차관이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정부는 모든 외교적 수단을 활용해 다른 나라들의 제재 이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로즈 고테멜러 군비통제 국제안보담당 차관은 현재 미국이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와 다자 제재 이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테멜러 차관은 17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안은 과거 어떠한 대북 제재보다도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ave the potential to have greater leverage than we've been able to have in the past. So I do think that we are in a better place. But
고테멜러 차관은 북한의 선박과 철도 운송을 상당히 제한하고 특권층이 사용하는 사치품의 반입을 막는 새로운 결의안으로 인해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핵심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제대로 이행되느냐 여부라며 미국은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테멜러 차관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 명령은 미국의 단독 제재와 유엔 결의안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gone beyond using things like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building up other
고테멜러 차관은 미국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다른 수단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를 통해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테멜러 차관은 그러나 북한과 이란의 핵협력에 대해서는 비공개 자리에서 설명하겠다며 오랫동안 이 문제를 긴밀히 주시해왔다고만 말했습니다. 한편 청문회에 참석한 미 국무부의 토마스 컨트리맨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가 과거 결의안들의 예외 조항이나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철저하게 구체적인 사안들까지 짚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두 가지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며 외화의 유입을 차단하고 북한의 특권층을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ot only by the United States, but by bringing all of our diplomatic strength to bear to get other nations.
컨트리맨 차관보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미국의 모든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중국이 북한을 미중 간 완충지대라는 인식에서 북한을 중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에 대한 안보 위협은 주한미군이 아닌 북한의 핵탄두와 이로 인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라는 인식이 중국 국민들과 중국 정부에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고테멜러 국제안보담당 차관은 유엔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O 산하 국제감시제도 IMS가 북한의 최근 핵실험을 몇 시간 안에 추적하고 분석 내용을 국제사회에 공유했다며 과거에 비해 핵실험 탐지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6일 발표한 행정명령은 북한 정권의 돈줄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없었던 강력한 조치들이 담겨 있어 그 파급 효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 새 행정명령과 재무부의 추가 제재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한 목적과 근거는 뭘까요?
네,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는 이 북한 정권의 행태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이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 행정명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도발에 대한 대응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또 새 행정명령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2270호와 미국 의회가 채택한 2016 대북 제재 강화법 이행을 위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네. 이번 그 새 행정명령의 특징을 좀 요약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북한 정권의 돈줄과 인권 개선을 동시에 압박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돈줄에 제재를 가해서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정부나 노동당 관리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특징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을 명시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언제든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많은 전문가가 지적합니다.
네, 좀 분야별로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볼까요?
네, 핵 미사일 개발의 핵심 돈줄인 수송과 광물, 에너지, 금융기관이 표적이 됐습니다.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언제든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대 수입원인 광물 거래와 관련해서는 나라 안팎으로 관여하는 모든 사람을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제재 대상에 올라서 자산이 동결된 사람들을 물리적,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해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언급들은 북한 관리들뿐만 아니라 이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들도 제재할 수 있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의 요소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북한의 인권과 관련해서도 최근 더욱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인권 관련한 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북한 정부나 노동당 또는 모든 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해외로 송출하는 책임자들 그리고 주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이 검열기관 책임자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도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미 재무부가 노동당 선전선동부를 제재 대상에 새롭게 추가를 했는데 어떻게 좀 이유를 봐야 할까요?
네, 선전선동부 제재가 이 미 의회가 채택한 2016 대북제재 강화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과 언론 검열 또 이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 여부 등을 검토해보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미 재무부는 노동당이 주민들을 완전하게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전선동부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전선동부가 매달 지침을 하달하면 이 모든 매체가 이 지침을 받들어서 반드시 보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재무부는 또 선전선동부가 북한의 모든 신문과 방송을 검열하는 핵심 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이 선전선동부가 또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현재 부부장으로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이 선전선동부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배경으로는 또 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와 연관이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가운데 한 명이죠. 이 톰 말리노우스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는 행사 때마다 이 북한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눈과 귀, 입을 철저하게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이 북한 주민들이 나라 안팎의 사정과 진실을 바로 알아야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북한 정권이 이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어서 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선전선동부가 이 통제와 검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검열의 심장부인 이 선전선동부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정부 관계자가 최근 이 BOA와의 통화에서 이 통제와 검열의 방화벽에 뚫려 북한 주민들이 바른 소식, 즉 핵과 미사일 개발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또 오바마 행정부의 제재가 어디를 겨냥한 것인지를 북한 주민들이 바로 알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새 행정명령을 제출하면서 북한 주민이 아니라 미국과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북한 정부와 그 활동이 표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미 재무부는 이 선전선동부 외에도 여러 그 추가 제재 대상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좀 더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새 행정명령과 이전 명령에 근거해서 이 개인 2명과 이 단체 15곡 또 선박 20척을 이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대상은 이 금융과 광물, 검열, 운송 분야 종사자나 단체입니다. 이 개인에는 이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으로 이집트에 있는 리원호 또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조용철입니다. 두 명 모두 이 조선 광업개발회사의 사업을 지원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라갔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관련 장비의 주력 수출업체로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네. 그 제재 대상에 오른 광산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신광경제무역총회사와 조선외국기술무역센터가 올랐는데요. 각각 인민무력부와 특수무기연구 등 군사활동에 연루돼 있다고 미국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북한 정부가 광물 수출을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의 돈줄로 삼고 있다면서 특히 노예 같은 환경에서 노동자들을 착취해 광물을 캐서 해외에 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런 광물 수출을 통해서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네. 자, 끝으로 그 이번 새 행정명령이 과연 실제로 얼마나 또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가 관심사인데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행정명령이 앞으로 어떤 분야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북한 정부의 향후 태도에 따라 제재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북한의 제재 이행 여부도 미국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다만 새 행정명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이 세컨더리 보이콧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과 재무부의 추가 제재 대상에 대해서 김정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미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새로운 대북 제재가 북한 정부뿐 아니라 북한 집권층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this will apply additional pressure, not just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but also to the ruling elite in North Korea.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북한 집권층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정부의 부도덕한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미국 정부는 제재의 영향이 북한 집권층에게 극대화되는 방안들을 모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어 새로운 대북 제재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효과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서 사망자 10명 가운데 3명은 환경 요인으로 숨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겁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북한에서 사망한 사람의 31%는 호흡기 질환이나 설사병, 암, 심장질환 등 환경 요인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발표한 건강한 환경을 통한 질병 예방 보고서에서 지난 2012년 북한에서 환경 요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7만 44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대기, 수질, 토양오염, 화학물질 노출, 자외선 노출, 지역사회 소음, 기후변화, 스트레스 등을 환경요인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발생한 전염성, 비전염성 관련 질환, 부상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집계했습니다. 조사 결과 북한에서 환경요인으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84%인 58,899명은 암이나 신경질환, 백내장,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 등 비전염성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2%인 8,726명은 교통사고나 익사, 화재,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2,821명은 호흡기 감염 질환이나 식수오염에서 비롯된 설사병 관련 질환, 비형 간염, 결핵 등 전염성, 기생충 관련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환경요인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전 세계 197개 나라 가운데 라오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전체 사망자 대비 환경요인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은 나라는 라오스 32%, 북한 31%, 중국 30%, 인도 30%, 니제르 28% 순이었습니다. 2012년 기준 한국의 환경요인 원인 사망자 수는 총 3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4%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중국과 인도는 대기오염이 가장 큰 문제였고 북한을 포함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오염된 식수, 상하수도 미비 등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이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2년 전 세계적으로는 사망자의 23%에 해당하는 약 1,260만 명이 환경요인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의 원인으로 가장 많은 것은 뇌졸중이 250만 명, 허혈성 심장질환이 230만 명, 불의의 사고 170만 명, 암 170만 명, 만성호흡기 질환 140만 명, 설사 관련 질환 84만 6천 명 순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5세 미만 어린이와 50세에서 75세 사이 성인이 환경요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5세 미만 어린이 170만 명이 매년 환경요인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나 설사병으로 50에서 75세 미만 성인 490만 명이 비전염성 질환과 부상으로 숨진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려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며 주변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대부분의 환경오염이 상업활동으로 초래된다며 에너지, 교통, 농업, 산업 분야의 개선 노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남한과 북한을 남녀로 상징화해 이들의 사랑을 소재로 다룬 연극이 서울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극본을 쓴 프랑스 작가는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때 흘리는 눈물의 모습을 보면서 이 두 코리아의 통일이라는 연극 제목을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다시 연결돼서 아주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었어.
아, 그래. 그랬었구나.
사랑과 이별, 돈 등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재로 한 단막극 17편으로 이뤄진 연극 두 코리아의 통일은 서로 이질적인 남녀를 남과 북으로 상징화해 표현합니다. 이 작품은 2009년 창단 이후 매년 동시대 불어권 희곡을 번역해 한국에 소개하는 극단 프랑크포니의 신작인데요. 결혼식 날 드러난 신랑과 세 자매의 비밀, 학부모의 뒤틀린 자식사랑과 교사의 학생사랑, 부부의 사랑과 또 동성 간 우정과 사랑 등 일상 속에 등장하는 여러 사랑의 형태가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임혜경 프랑크포니 대표입니다.
조엘 포그와의 2013년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근작이죠. 그래서 작년에 2015년에 또 새로운 작품을 발표를 하셨지만 저희로서는 2013년도에 아주 최근의 작품을 발빠르게 번역해서 새롭게 소개를 해드리는 작품입니다. 이데올로기 어떤 부분, 정치적인 어떤 그런 해석보다는 우리 인구 보편적인 우리 보편적인 주제인 사랑의 문제를 그 다음에 또 인간과의 어떤 관계들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탐구를 하고 있는 아주 예리한 어떤 현대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다른 이야기들이 결국은 하나의 주제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요. 결혼에서는 결혼식장으로 입장하려던 신랑이 신부의 자매들과 나눈 비밀스러운 애정 행각이 들통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함께 산다면 내가 받을 고통에 대해서 정말 상상도 못할 거야. 너 크리스티앙 좋아하는 거야? 어! 미치도록!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 미치도록! 난 알아, 그걸 느껴!
야, 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야, 근데 오늘 그 얘기라는 거야? 너 지금 우리 골탕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야! 참아보려고 애썼어, 정말이야! 근데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이건 내 능력 밖이야! 나도 어쩔 수가 없다고!
또 사랑 부분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 사랑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걔가 울고 있어서 제가 위로를 해줬어요. 그래요. 제가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줬겠죠.
예?
걔를 진정시키려고 그랬겠죠. 말씀드렸잖아요. 걔는 악몽과 침대, 오줌싸들과 친구들과 힘든 관계 때문에 완전히 공포에 휩싸였었고 혼란 상태에 있었다고요. 아,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가보세요.
청소는 잘못된 사랑의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말이야. 지금같진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이가 지금같지 않을 때 우리 합치게 될 거라는 걸 난 잘 알아. 아, 그래서 별거 해가지고 이혼하고 6개월 1년 걸려도 난 아무 상관없어. 나의 파트리스 그 사람한테도 내가 큰 사랑이라는 걸 난 알아.
헨느, 너 우리한테 그 사람 못 견디겠다고 했잖아.
이번 두 코리아의 통일은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이해 진행 중인 한불 상호 교류의 해 공식 인증 사업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이 작품을 쓴 프랑스의 작가 조엘 폼무라는 남과 북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이 상봉할 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인상 깊게 보고 두 코리아의 통일이라는 제목을 생각해냈습니다. 한국이 통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을 사랑에 대입한 건데요. 까띠 라뱅 상임 연출가는 어느 나라든 사랑이 존재하는 만큼 각 장면이 한국 사회와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l choisit des thèmes qui sont assez internationaux puisqu'on choisit l'amour cette fois-ci.
자, 이 작가는 그 굉장히 그 뭐랄까요 보편적인 그다음에 국제적인 어떤 이런 주제들을 많이 다루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가장 보편적인 사랑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인 다역으로 연기하기 때문에 배우들의 어려움이 많은데요.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 만큼 배우들도 이번 작품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배우 성여진, 김시영 씨입니다.
번역극이 모든 번역극이 다 뭐 우리나라 창작극처럼 대사들이 입에 착착 감기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작품 그 두 코리아의 통일은 그 각 에피소드마다 사랑이라는 걸 주제로 가지고 굉장히 독특하게 뭐 사랑의 아픔, 갈등, 위로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내서 뭐 대사를 소화하고 그러는데 큰 뭐 어려움이나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 작품을 무대 게임을 통해서 접했는데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밀도가 있고 텍스트 안에 밀도와 뭐 깊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실 무대에서 공연하면서 물론 더 좋은 작품들이 많지만 그런 걸 내가 갖고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이 아이 때도 좋았고 무대 게임도 좋았고 이번엔 사실 좀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서 배우들도 많고 많아서 좀 살짝 염려스러웠지만 워낙 워카티라페 선생님이나 이메오 선생님이나 워낙 좋으신 분들이고 또 배우진들, 스태프들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는 진짜 출연진이나 스태프들이 너무 좋아서 즐겁게 작업을 한 것 같고요.
연극 두 코리아의 통일은 오는 4월 3일까지 서울 대학로 미마지 아트센터 눈빛 극장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왔습니까?
네, 유럽연합이 난민 송환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브라질 의회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 그리고 미 연방 하원에서 열린 미시간주 플린트시 납중독 사태 청문회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먼저 살펴볼 텐데요. 유럽연합의 난민 송환 합의안이 드디어 타결됐군요.
예, 최근 중동과 북아프리카 내전과 폭력 사태가 계속되면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이 대규모 발생해서 유럽의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어제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이 난민 송환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시작된 회의가 자정을 넘겨가면서 계속될 만큼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이번 합의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예, 그리스에서 망명 신청 자격을 받지 못한 난민들은 터키로 되돌려 보내고요. 망명 자격을 얻은 난민들에게는 이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또 난민과 이주민은 철저히 구분해서 신변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 난민은 받아들이고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입국한 이주민은 돌려보낸다는 방침입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 초안 내용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달 초에 발표됐던 초안보다는 상당히 좀 수위가 누그러진 편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유럽연합과 터키가 이달 초에 이 난민 송환에 관해서 마련했던 초안은 모든 난민과 이주민들을 일단 터키로 다 돌려보낸 후에 이 터키에서 심사를 거쳐서 자격이 되는 난민만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었습니다.
네. 자, 터키가 이렇게 그 유럽 난민 문제 좀 한가운데 서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 위치, 터키가 있는 위치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중동과 북아프리카 난민과 이주민들이 가장 많이 유럽으로 향하는 통로가 이 터키에서 배를 타고 건너서 그리스로 간 후에 다시 서유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지난해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 100만 명 가운데 상당수가 이런 방법으로 유럽으로 갔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불법 업자들에 의해서 안전치 못한 방법으로 바다를 건너다 희생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서만도 450명 이상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터키가 이른바 유럽으로 가는 어떤 관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터키로서도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
네.
자, 터키의 요구 조건은 뭘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터키는 이미 300만 명에 달하는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터키가 난민들을 다시 수용하는 조건으로 유럽연합에 제시한 조건은 2018년까지 30억 유로, 미화로 이 33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이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거가 있고요. 또 터키 국민의 무비자 유럽 방문 허용 등입니다.
네, 그동안 터키가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해 왔었는데 이 가입 협상을 좀 앞당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도 했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합의안에는 이 터키와 유럽연합 가입 협상 시작일을 따로 명시하진 않았고요. 다만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협상을 시작할 준비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키의 이런 요구 조건들에 대해서 난민 사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요구사항들이라면서 터키가 난민 문제를 볼모로 유럽연합을 협박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고요. 어제 정상회의에서도 프랑스, 네덜란드, 키프로스 등 일부 회원국에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난민 문제와 상관없는 요구사항이다 이런 일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비난에 대해서 터키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터키 총리는 터키 제안이 인도주의적인 것으로 이 유럽연합과 거래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럽연합과 터키는 시리아 난민을 돕는다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유럽 대륙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일단 그 합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터키가 이제 받아들이냐 마냐의 절차만 남은 건가요?
예, 하지만 유럽연합 가입 등이 터키의 요구 조건들이 다 충족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터키가 이 협상안을 받아들일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네.
예, 합의안은 오늘 이 다부토글루 총리 측으로 넘겨진 상황이고요. 터키 측의 검토 후에 이 최종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마지막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인권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인권 단체들이 난민 송환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죠.
예, 인권 단체는 물론이고 예, 유엔의 인권 관계자들도 인권 침해 논란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럽연합은 이 국제법 또 유럽연합의 관련 규정을 준수할 거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특별히 난민 송환을 집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별 심사를 거쳐서 진행할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브라질 소식인데요. 브라질 의회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군요.
네, 브라질 정국이 지금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브라질 연방 하원이 어제 이 호세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는데요. 이 특별위원회는 연방 하원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각 정당에서 선정한 65명으로 구성됩니다.
예. 그 호세프 대통령은 한때 브라질에서 최고의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쩌다가 네. 이제 탄핵 위기까지 또 몰리게 됐을까요?
예, 이 호세프 대통령이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이 전 대통령을 정부의 수석 장관으로 임명한 게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네.
예, 룰라 전 대통령과 호세프 대통령은 이 정치적인 부녀 관계라는 말을 들을 만큼 아주 돈독한데요. 하지만 최근 룰라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룰라 전 대통령을 수석 장관으로 전격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수석 장관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가 보죠?
예, 브라질의 수석 장관은 한국의 국무총리, 북한은 정무원 총리 격으로 행정부처를 총괄하는 직책입니다.
네.
예, 문제는 브라질이 정부 고위 강요에게 이 검찰의 수사 등에 대한 면책 특권을 준다는 건데요. 그래서 룰라 전 대통령을 수석 장관으로 임명한 게 검찰의 수사를 피하려는 술책이라는 비난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고요. 급기야 전국 곳곳에서 이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석 장관에 임명을 하면은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취임식은 결국 강행이 됐다고요?
예, 어제 브라질 대통령국에서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호세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이 룰라 전 대통령은 브라질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극찬하면서 앞으로 함께 경제를 살리고 브라질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취임식 직후에 이 브라질 연방법원이 룰라 전 대통령의 이 장관 임명에 대해서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 브라질 정국이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의회 대통령 그 탄핵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탄핵안에 대한 심의가 있고요. 호세프 대통령이 제기하는 반론에 대한 심의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탄핵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의회 표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연방상원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브라질 연방상원의원은 81명이고요. 하원의원은 513명입니다.
네. 그 브라질에서 대통령이 역대 과거에 탄핵을 당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예, 탄핵으로 물러난 사람은 1992년에 측근의 비리에 연루된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로 대통령 한 명입니다. 하지만 탄핵이 추진된 적은 지금까지 세 번 있었고요.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연방 하원에서 미국 미시간주 플린트시에 납수돗물 문제를 가지고 청문회가 열렸죠?
예, 지난 15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열린 청문회인데요. 연방 하원 감독 정보 개혁 위원회가 주관한 이 청문회에는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 그리고 지나 메카시 연방 환경 보호청 청장이 참석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네, 자 먼저 이 납수돗물 문제가 뭔지 어떤 문제인지 좀 먼저 살펴볼까요?
예, 미시간주에 있는 플린트시가 이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경비 절약을 위해서 식선을 바꾼 게 문제의 발단입니다. 이 플린트시는 전에 이 오데오의 하나인 퓨런 호스에 물을 끌어다 썼는데요. 이 물을 쓰려면 디트로이트시의 이 사용료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부가 이 돈을 아끼려고 한동안 식수원을 플린트강으로 돌린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식수원을 바꾼 이후에 플린트 강물로 바꾼 이후에 문제가 생긴 거죠?
예, 플린트 강물이 부식성이 강해서 약물 처리를 해줬어야 했는데요. 이게 원래는 이 미시간주 환경부가 했던 일인데 이 미시간주 환경부가 이를 간과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강물이 수도관을 부식해서 여기서 나온 녹물이 각 가정으로 들어갔는데요. 수돗물에 납성분까지 있어서 더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예, 뭐 녹물 자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그 납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학습장애, 이상행동, 정신지체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플린트에 사는 어린이들이 납 중독에 걸렸다는 사실을 한 소아과 의사가 밝혀냈는데요. 피부 발진이나 탈모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늘어나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들의 혈중 납 수치가 전보다 두 배, 심하면 세 배나 높았다는 겁니다.
네, 자, 이 사실이 알려지고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는데 어제 하원 청문회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예, 두 증인, 그러니까 이 스나이더 주지사와 메카시 청장 모두 비난의 대상이 됐는데요. 의원들은 두 사람을 강하게 추궁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이번 사태로 뭐 가장 그 큰 공경에 빠진 사람이 뭐 릭 스나이더 주지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청문회에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 스나이더 주지사는 일단 이 주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시와 주정부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라고 항변했는데요. 연방정부, 특히 환경 문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연방환경보호청에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네. 어제 청문회장에 말씀하신 그 메카시 환경보호청장도 함께 나왔는데 환경보호청장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환경보호청에 책임이 있다는 이런 주지사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메카시 청장은 오히려 이번 사태가 있기 전에 이 환경보호청 지역 사무실에 미시간주 정부 측에 몇 차례 경고를 보냈는데요. 주정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네, 이 주정부와 환경보호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스나이더 주지사는 현재 지금 공화당 소속입니다. 의원들의 당적에 따라서 혹시 그 질문 논점에 좀 차이가 있지는 않았나요?
예, 있었습니다. 이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 모두 이 스나이더 주지사와 메카시 환경보호청장을 비난하긴 했는데요. 현재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환경보호청의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쪽으로 몰고 갔고요.
예.
예, 민주당 의원들은 미시간주 정부의 잘못을 부각했습니다.
네, 그 기업가 출신이고요. 릭 스나이더 주지사, 미시간 주지사직을 맡으면서 공화당 내에서는 새롭게 떠오르는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번 사태로 정말 타격이 크겠군요.
예,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예, 특히 스나이더 주지사를 소환하려는 주민들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소환 투표가 실현되진 않더라도 정치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구름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4도, 남포 최저 6도에서 최고 11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4도, 최고 13도, 강계는 최저 2도, 최고 1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구름 조금 끼겠지만 대부분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주 최저 7도, 최고 15도, 개성 최저 7도, 최고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구름 조금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4도, 최고 11도, 해산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7도, 원산은 최저 6도, 최고 1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도 대체로 구름 조금 끼겠는데요. 청진 최저기온은 6도, 최고 10도, 선봉 최저 5도, 최고 9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대체로 구름이 다소 낄 것으로 관측됩니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 정도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오는 27일 밤 방송부터 VOA 한국어 방송 단파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AM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460, 9490, 11990kHz로 저녁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7460, 11990, 12110kHz로 방송됩니다. 3월 28일 새벽 방송부터는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애청 바랍니다.
비오에 월드 뉴스.
비오에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한반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55분쯤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이는 약 8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은 고도 200km를 유지한 채 동해상의 일본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어 오전 6시 17분쯤 미사일로 추정되는 항적이 추가로 레이더망에 포착됐다가 고도 17km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며 이 미사일은 발사 직후 공중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미한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 종료일에 맞춰 이뤄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필리핀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를 장악한 4년 전부터 그곳에 추가 매립지 조성에 나설지 여부를 주목해왔다고 미군 고위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미군이 스프레틀리 군도 북부 해역의 스카보러 암초 주변 중국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리처드슨 참모총장은 중국 선박의 활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중국이 이곳에 새로운 매립지를 조성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슨 참모총장은 그러면서 필리핀이 제소한 국제중재위원회의 결정이 곧 발표되면 중국은 남중국해 무역 해상로에 대해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선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처드슨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자체 해양 순찰을 벌일 당시 남중국해 군사화에 대해 중국을 비난한 것은 위선이었다며 그 같은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시리아의 쿠르드족이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북부 지역을 사실상 연방 자치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쿠르드족 관리 200여 명은 어제 시리아 북동부 하사카주 르메일란 지역에 모여 회의를 열고 연방제 자치정부 추진에 관해 합의했습니다. 쿠르드족은 이날 인터넷에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민주주의 시리아는 공존과 형제관계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측 모두 크게 반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지역이 러시아에 병합된 지 오늘로 2년째를 맞았습니다. 이에 따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병합 2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크림반도를 방문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행사 뒤 크림반도 당국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할 교량 건축작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는 친러 세력이 분리독립을 위한 무력투쟁을 벌인 데 이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자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즉각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 같은 제재는 국제 유가 하락세와 맞물려 러시아의 통화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리고 경제를 침체 국면에 빠뜨렸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시리아 등을 탈출한 이민자들을 터키로 되돌려 보내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유럽연합은 그리스에서 망명 신청 자격을 얻지 못한 이민자들을 터키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반면 자격이 되는 수만 명의 난민들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미 300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있는 터키는 이번 합의로 유럽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며 앞으로 터키의 유럽연합 회원 가입 문제와 터키인들에 대한 비자 면제 논의가 한층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일부 인권단체들은 이번 합의가 전쟁과 기근, 테러를 피해 탈출한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에서의 주요 전투 활동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군 대변인은 어제 AP통신에 예멘 정부군을 위한 연합군의 공중 지원과 예멘군 육성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연합군의 목표는 예멘 전역에서 테러에 맞서 싸우고 법과 질서를 집행할 수 있는 육군과 보안군을 갖춘 강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 주도 아랍연합군은 지난 1년간 예멘의 후티 반군을 겨냥해 공습 작전을 벌여왔습니다. 연합군은 그러나 이제 소규모 병력만이 남아 예멘군 병사들에 대한 훈련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